오늘 11편은 그 장르가 지혜시라고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해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서 바르게 서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얻는 길인지, 그 지혜를 이제 시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전제는 현실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역사의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존재한다 하는 것이겠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이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구원을 향하여서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성도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에서 소망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다. 이것이 주제라 하겠습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인생에 처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으니 포기해라, 도망가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사냥꾼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 같은 이 시인에게 주변 사람들은 혼자서는 맞설 수 없으니 피하라 증거한다는 것이죠. 시인은 이미 여호와께 피하여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내가 살아남을 수 없으니 산으로 도망하라, 머리 도망하라, 포기하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고 이렇게 단언하면서 그 말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3절의 말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것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법과 질서가 무너졌는데 선한 사람인들 별 수 있겠는가. 그러니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포기하고 숨어버려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선과 악의 기준도 잃어버리고 그것조차 필요 없어지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살아가라, 포기하고 살아가라 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유혹과 타협과 포기하라는 권고를 뿌리치고 자신의 확신을 밝히면서 그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눈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성전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다. 성전과 보좌는 동의어로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매이신 분이 아니고 초월적으로 역사와 현실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의 눈이, 그의 안목이 대구를 이루고 통촉과 감찰이 대구를 이루어서 여호와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당장이라도 이러한 상황이 종료되고 정리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지금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그렇게 촉구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미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께 피하여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보좌의 주님 앉아계셔 통찰하고 감찰하고 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5절의 말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을 가려내시며 폭력 쓰는 자를 몹시 미워하신다. 불의한 현실 속에, 부조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늘 보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인생을 통촉하시고 안목이 감찰하고 계시고 그분께서는 죄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가려내시고 폭력스러운 자를 몹시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며 걸어갈 신앙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악인들은 폭력을 쓰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6절의 말씀 제가 세 번역 의역으로 읽겠습니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에 몫으로 안겨주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준엄한 하나님의 벌이 내려질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다시금 재현될 것이고 계시록에 언급된 불과 유황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여기 그들의 잔, 이 잔은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마실 수밖에 없는 마시게 되는 운명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죄인된 인간의 운명을 이 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만이 이 잔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구원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따라가는 그렇게 노력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의 잔을 마시게 된다 하는 지혜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마지막 구원의 대열에 서게 된 이들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의인은 완벽해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추구해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서의 의인은 구원에 이를 정도로 모든 것이 완결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음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의 성공과 실패와 그의 정직함과 때로는 그의 죄악까지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잘못을 깨달았을 때 철저히 통회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완전히 용화되기 전까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옵시고 행여 실수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추구하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불완전한 세계 속에서 불완전하지만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한 모습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백태클을 걸었다가 상대방 선수가 거의 1년 반 2년 동안 부상을 입어서 운동을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냥 경기 중에 백태클 했는데 다른 선수랑 그 선수가 부딪히면서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실려나가고 막 1년 2년 운동을 못하게 된다는 엄청난 손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공격을 하다가 수비하다가 그렇게 됐었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앉아서 자신의 그런 무리했던 잘못을 또 상대방을 그렇게 피해를 입힌 것을 이제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속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 경기에서 골을 넣고 나서는 세리머니로 환호하는 대신 조용히 카메라를 향해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그의 쾌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많은 팬들이 또한 감동하는 그런 글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의로워서가 아니라 실수했을 때에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속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러한 모습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얼마나 그리운 모습인가. 대중들이 그렇게 감동하고 열광하는 것은 사실은 그 모습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실수할 때마다 또 잘못 판단할 때마다 또 잘못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그 서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의를 추구하는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에서의 의인은 바로 이 의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의롭기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의를 추구하는 자. 그래서 7절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어떻게 여호와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에.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최고의 표현은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얼굴을 보여주셔서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는 것으로 시편 11편은 이제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적용점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뵙게 되는 것, 여호와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시편 11편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의를 추구하는 사람. 두 번째는 실족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뒤에 나오는 17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사람. 시편 27편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팔복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가 바로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맥락은 복음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확신하며 현실의 불의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고 도망가고 피하라 하는 그런 사탄의 속삭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코람데오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